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의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불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속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재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붙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1절은 그 시작과 동시에 두 가지 사실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만약 성경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현실과는 무관한 이야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경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우리의 영적인 조상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특별합니다. 오늘 나의 삶, 하나님만을 의지할 이유가 바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특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죽은 존재들이 하는 넋두리가 아닌 살아 숨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특별합니다. 그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장소임과 동시에 그 예배는 내 삶 전체를 통해 지속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만 쫓고 많은 것에 쉽게 상처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흐릿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당시 상황 속에서 그 1차적인 의미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 이는 신학적으로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넘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영원한 안식, 평안의 자리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더 나아가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역은 땅을 주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즉 땅을 주심과 동시에 함께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모든 신들을 파괴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땅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선점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안식과 평안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례와 법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풍족한 땅이자 참된 안식과 평안 그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따라야 할 규례로 하나님의 섬김을 자세, 하나님만을 채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2절,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주변을 죄악된 모습에서 자신을 분리하기 위하여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과 그 예배 장소를 파괴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보이는 모든 것을 섬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 높은 산에서도 작은 산에서도 심지어 푸른 나무가 있어 조금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에서까지 우상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우상을 파괴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이 죄악된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점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느끼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모든 것에 속박되어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모든 것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죄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참된 자유의 모습, 복음으로 해방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과거 구약의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새로운 방법, 즉 사람과 섬김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할 때도 예수님께서 사랑의 방식으로 구원해 주셨고 내 이웃을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방식, 즉 복음의 방식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3절의 마지막 표현은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 우상의 이름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압도적인 위세를 펼치는 우상의 이름은 다름 아닌 돈입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돈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돈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사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 그 인간 근원에 필요한 소중한 가치가 돈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짐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우상의 이름을 세상에서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울려 퍼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 주변에 두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품은 자, 믿게 된 자, 소유된 자라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 특별한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4절에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은 곳으로 세우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을 찾아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우상과는 다르게 기독교 핵심이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가나안 민족들은 높은 산이나 낮은 산 아니면 조금이라도 울창한 나무가 있는 곳이면 자신들이 원하는 아무 곳에서 아무런 방식으로 자신의 신을 섬겼습니다. 말이 좋아서 섬기는 것이지 우상의 섬김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방식으로 투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숙자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점집에 가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하고 남들을 어떻게 더 섬기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지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려는 욕구만이 득실거리는 곳이 바로 우상 숭배의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성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세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전보다 더 드높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성공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한번 언급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원래 가장 높은 곳에 계셨고 그렇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지 않아서 원래 높으시고 좋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에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리이다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그 모든 방법과 기준이 되시는 분, 그 기준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장소를 정하시며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일을 기다릴 때 최고의 과정과 그 최고의 결과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으신 이름 가운데 거하실 곳을 택하시면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찾아가면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자리를 담대하게 찾아갑니다. 찾아감에 있어 여러 두려움과 여러 불안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그곳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은 번제와 십일조, 거제와 서원제, 낙헌 예물, 처음 난 것들을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정성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안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 후반부와 같이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대하여 복 주십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수고 안 하고 받는 것, 그냥 놀다가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깊이 느끼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조건 없이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이 복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8절에서와 같이 각기 우리 소견대로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리 많은 노력과 수고와 정성이 부어져도 거기에는 어떠한 복도 없습니다. 마치 0이라는 숫자에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해도 그 수는 0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정성과 헌신이 고스란히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기쁨과 풍족함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일수록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노력하였고 투입하였음에도 자신이 갖고자 했던 그것, 화목한 가정, 행복한 모습, 안락한 노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는 책임져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기쁨을, 그 가족의 기쁨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참으로 신비로운 역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 자신에게 모든 것을 쏟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과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단순히 죽고 나서만 받는 복으로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마셔도 그 인생이 지옥과 같으나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하나님께 하는 그 순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나와 우리의 가족, 내 주변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통해 누리게 되는 천국과 같은 은혜, 즉 영원한 안식과 평안의 은혜에 대해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 즉 천국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8절에서와 같이 그들이 아직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을 따라 우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고 약속의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곁에서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히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12절에서 말하듯 우리와 우리 자녀와 노비, 즉 우리와 함께 일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천국과 같은 세상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불가능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 그 완전한 형태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야 완벽히 이루어지겠으나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남아 또한 상당 부분 천국과 같은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한 가정이라면 우리는 각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과 그룹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그 방법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무질서한 상태로 모두가 제멋대로 풀어진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천국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 인간과 다른 동물들과의 질서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습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과 내 주변의 모습을 천국의 형태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위치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레위인과 같은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본문 12절 마지막은 레위인은 세상의 분깃을 두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세상의 분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의 분깃,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치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와 내 주변에게 주실 천국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나의 삶은, 나의 주변은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에서도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중 어디이겠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장소는 역사가 진행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자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서도 나타나는 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제물로 한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은 명백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셨을까?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지정하신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올라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라고 이름하는 이 산과 이 땅은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것은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후에 다윗을 통해 이 장소를 성전의 자리로 정하셨고 알려주셨다라는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신명기의 주제인 한 하나님, 한 장소, 한 백성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강조하며 그러한 한 하나님에 의해 선택한 한 백성이 한 장소에서 예배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특별히 거룩하고 특별히 선택한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의 존재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한 장소를 지정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신학과 강조되는 부분들은 보다 확장되어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서는 구약에서처럼 예배의 장소에 얽매이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예배의 자리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배의 장소에 관하여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조상은 이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무엇이 맞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장소는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자신의 백성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죄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게 치욕거리이자 자신들에게는 유일한 자부심이 대단한 자랑거리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 모두에 얽매이지 않고 물리적인 중앙성소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짜 중앙성소가 직접 실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왔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신명기 12장 오늘 본문의 중앙성소 개념을 염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진짜 성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소를 지독하리만큼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하나님을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5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15절부터 19절은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성에서 마음대로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데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무 장소에서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래 이전 율법 레위기 17장 3절부터 7절에서는 고기를 식용이든 제물용이든 회막 안에서만 잡고 그것을 먹도록 규정하였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좁은 공간에서 함께 광야 생활을 했었던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언약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넓게 흩어져 살게 될 출애굽 2세대의 언약에서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므로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이 확장된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확장의 방향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으로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아무리 넓은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이들을 묶어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율법도 자유 안에서 우리는 이를 해석해야 합니다. 과거 저는 어느 날 어항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주셔서 키우게 되었었는데요. 그 어항이 저에게 있어서 저와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체였었기 때문에 꽤나 예뻐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어항을 키웠었습니다. 그 어항을 키울 때마다 고민이 한 가지 있었는데 제가 물을 갈아주기 위해서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 어항에게 가까이 가면 그 어항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꾸 저에게서 도망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그 물고기는 지능이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물을 갈아주기 위해서 뜰 채로 그것을 안전한 곳에 하나씩 다 옮긴 뒤에 하수구에 물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처 물레방아 틈 속에 수초 틈 속에 있었던 작은 물고기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 하수구 구멍으로 물고기 한두 마리가 쏟아져 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뜰 채를 휘저었을 때 그 물고기가 그 뜰 채에 잡히지 않았을 때에는 그 물고기는 스스로 자신이 아 살았다, 아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 뜰 채에 잡히지 않아서 그들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살리기 위함이다,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레위기 17장에서도 짐승을 오직 회막에서만 잡아먹으라 하신 이유도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다려 그 죄악, 그 속박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심이었던 것이지 이들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참으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 바른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참된 자유와 영원한 안식의 복을 받고 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은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그 율법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으로 엄청난 위엄과 그 이름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낮아지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들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시며 한결같이 처음 선택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만을 바라보며 한눈 팔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공정하셔서 서로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른 이의 것을 탐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이 십계명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이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처음 원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피를 먹는 것에 대하여서는 금지하고 계십니다. 여기 피에 대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물의 피는 그 동물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먼저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그 이유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1차적인 의미는 피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다라는 점입니다. 피를 흘리면 죽게 되는 것 때문에 피와 생명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피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피는 생명체의 생명이기에 생명이 있는 너희 인간들은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피이고 피인 너희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며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모든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숨을 거두게 하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신뢰하는 그 모습을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로 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하게 피를 내어 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생명의 창조자, 소유자임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과거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체를 식용으로 주시면서 생명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피 섭취를 금지하시면서 이를 짐승의 생명을 넘어 사람에 대한 살인 금지까지 확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살인 금지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드셨기 때문이라면 짐승에 대한 존중은 짐승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후손들은 25절과 같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25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 피를 먹어서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 사람의 생명을 속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26절, 28절에 나타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붙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사실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은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이 피가 생명이기에 이 피는 속죄의 목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이 진노는 죄인의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 흘린 제물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이 피는 죄인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서 죄인의 죄에 대한 징벌로부터 그를 구하게 합니다. 피가 생명의 대속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은 피 자체가 특별한 효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의 생명을 두셨고 그것을 상징적 의미로 대신 받아가시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과거 유월절은 1년 전 어린 순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구워 먹고 그 피에 문설주를 바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피는 죽음의 재앙을 피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때 피를 내는 짐승은 어린 양으로 대표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이미지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서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린 양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그 제자들이 직접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자신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통을 잇는 이 장면은 피를 상징으로써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점에서 특별하고도 놀랍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각각 양의 고기와 피를 의미함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양의 살과 피를 통째로 먹고 마시게 하신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유월절의 양으로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새로워진 유월절 규례에 따라 그 피를 성전 제단에 뿌려 죄사함을 받는 대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교회라는 새로운 성전을 구성하기에 그 피는 새로운 성전, 곧 그 피를 마신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 자체로서 뿌려진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만찬은 신약에서 영원히 기념될 예식으로 지켜집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된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온갖 거짓과 불의, 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다른 공동체, 깨끗해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천국의 안식과 평안,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약속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곳이 천국이었듯이 이곳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 예수님의 한 피로 수혈받아 죄사함을 얻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기에 이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천국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언약 연합함으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천국 속에서 다양한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함으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천국은 막연하게 둥둥 떠다니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을 다 투여하고 탐구해도 부족한 하나님을 탐구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로 초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험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한 형제, 한 자매 된 역사상 무수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죄사함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특별한 영적인 상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세우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는 참된 성전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곧 천국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천국의 자리에서 이제 나와 우리 가족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된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 즐거운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같이 주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안식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세상의 풍파 속에서 넉넉히 이겨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은혜와 능력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인정하고 있는지, 혹여나 하나님이 흐릿해진 삶으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상처받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찾아 나아가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이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우리 가족만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내가 속한 공동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피로 인한 천국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